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청년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청년부의 목적을 예수님 따르는 청년이 되자라고 말했습니다. 리얼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쉽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말뜻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 속한 이 말뜻대로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청년이 되자.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많이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고백이 주님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제가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들을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못 들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청년 크리스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시작. 자,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예수님 따르는 크리스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 청년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큰 목적 속에서 작년 작은 목표로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증인이 되자, 증인이라는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이 세대 흐름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보자 라는 올해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증인, 주보에도 예쁘게 새겨보았습니다. 증인.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증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증인입니다. 이 마르투시라는 증인. 이 장로교회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청년은 청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청년은 청년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롱패딩이 유행이어서 롱패딩을 입고 다니죠. 멀리서 보면 사람인가 김밥인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롱패딩 입습니다. 요즘에 좀 따뜻해져서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날씨가 추워서 롱패딩을 입으면 공기가 희한하게도 공기가 깨끗해서 숨쉴만 한데 오늘처럼 날씨가 풀리면 대기의 이 공기 오염이 심해져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씨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든 날씨가 기온이 상승하든 우리는 예배 우선순위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기 몸살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어디 지방과 외국으로 출장 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아파도 사부 예배 나와서 아프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졸더라도 사부 예배 나와서 주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2019년은 예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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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성경 공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심리학과 자기개발서가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도움은 되지만 요한 칼빈이 장로교의 뼈대를 이루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듯이 자기개발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 1927년에 초판이 나오고 나서 자기개발서 분야의 바이블, 자기개발서 분야의 기록적인 6천만 부가 팔린 스터디셀러입니다. 이 책에 보면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비결, 칼빈의 용어로 말하자면 인간을 아는 지식의 전문가가 되는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만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용어로 하면 인간에 대한 지식 전문가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 이기적 성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적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자기 중심적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기 위해 체포된 장면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수제자이기 때문에 신분을 감춘 채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무교절 절기이어서 지금 오늘날의 양력으로 하면 3월쯤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는 춥기 때문에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대제사장 집안의 어린 하녀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 아저씨도 오늘 붙잡혀온 예수와 함께 다녔어요 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58절에 보면 이번에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도 역시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부인합니다. 한 시간 후에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의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공동체 일원이었다라고 역시 신고합니다. 베드로는 세 번 연속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치사합니다. 3년 동안 스승님 따라다녔는데 위기 상황,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실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22살 때 춘천 백이보로 12월 달에 입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사단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지금이랑 이제 그때 당시는 좀 군생활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신병교육대 있을 때 제 입대 동기 중에서 서강대를 이제 휴학하고 같은 기독교인이고 또 나이도 비슷해서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입대 동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 너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쓴다면 살려줘 이만 쓰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새로 나온 신상 간식이 있었는데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시간 아시죠? 이게 자유시간이 지금은 뭐 흔하지만 그때는 새로 나온 정말 핫한 이 간식거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초콜릿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달아서 안 좋아하는데 군대는 힘이 드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 PX를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다닐 때는 최소한 상병 이상 되어야지만 마음껏 PX를 갈 수 있었고 뭐 신병, 1등병, 2등병은 PX 못 갑니다. 근데 저는 초콜릿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군생활이 힘드니까 초코파이를 먹는데 다섯 가지 맛이 날 정도로 이게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시간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 동기가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쁘지? 보고 싶어 이러는데 그때 조교 기관병이 지나가면서 저희 둘을 보면서 자유시간을 딱 꺼내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자유시간 줄 테니 여자친구 전화번호 넘길래? 그 순간 그 친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내 자유시간 넘기고 내 자유시간을 받고 여자친구 전화번호 넘길까?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악마 조교는 자유시간을 먹으면서 유유히 떠났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우리 천만 관객이 봤다라고 하는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미도 보셨죠? 실미도에 보면 조종사, 박종사가 나옵니다. 영화상에 보면 북한의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서 실미도 섬에 전과자들만 모여서 비밀특공대 인간병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극심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 실미도에 있는 684 부대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종사와 박종사가 있는데 이 조종사는 아주 악랄하게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배에 실미도 대원들이 있으면 바다 수영을 배우지 않았는데 바다로 뛰어들라고 합니다. 뛰어들지 않으니까 수류탄을 그냥 배 한가운데로 던져버릴 정도로 아주 악질입니다. 반면에 박중사는 이 외롭고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실무도 부대원들을 사랑으로 감싸안고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조중사는 미워하지만 박중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작전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미도에 있는 대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실미도에 있는 대원들이 그것을 눈치채고서 섬을 탈출해서 청와대로 돌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만 하더라도 가장 악랄했던 조중사는 이 실미도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버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버스 앞에 가로막고 버스 청와대로 달려가면 그냥 의미 없는 죽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온몸으로 육탄으로 막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반면에 박중사는 내가 저 쓰레기 같은 실미도 대원들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실미도 대원들을 죽이려다가 그만 그들의 총을 맞아서 사망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야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 군대 동기가 초콜릿 간식 자유시간 때문에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넘겨주려고 했듯이 영화에 나오는 박중사가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쳤듯이 인간은 누구나 한계 상황을 접해야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껍질이 사라지고 자기를 지탱하고 있던 체면이 사라지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채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본성은 심리학과 자기개발서를 아무리 파고들어도 개발될 수 없습니다. 치유될 수 없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던 어린 소녀의 지적에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한순간에 모른 척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가서 그 불 쬐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였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쳐야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0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60절 말씀은 우리 1층에서 우리 61절은 우리 2층에서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우리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2층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성목요일에 예수님은 성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자리도 같이 갈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호기롭게 장담할 때 예수님은 곧장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참 애석하게도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히신 대제사장의 뜰까지 찾아갔지만 결국에 세 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자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그 순간 새벽을 울리는 닭이 세 번을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한 베드로는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면서 그 북받쳐오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마당 밖을 뛰쳐나가 허무한 마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에 통곡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며칠 전에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망언을 남겼습니다. 네티즌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글들을 남깁니다. 이 사람은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학살의 아버지다. 양심도 없다. 내 귀가 썩는다. 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뉴스에서 막 나옵니다. 가장 부끄러워할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 회개의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인간 일생의 최대의 부끄러움이라는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걸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다마스코스로 향하는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빛이신 예수님의 시선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바울의 시선이 부딪히자 바울은 사울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자,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이 3절, 우리 자매들이 4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8절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바울은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행위가 인간에게서 제일 부끄럽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똑같다는 것, 맞닿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메시아가 사실은 자기가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스펙이 사실은 다 예수님 안에서 버려야 할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한 사람이 부끄러워합니다. 평소 흠모하는 교회 오빠가 나에게 말 걸어주면 부끄럽죠. 근데 우리 소그룹 모임 갔을 때 나는 이렇게 잘 말 안 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리더가 갑자기 자 오늘은 말 한마디 안 하신 우리 형제님 한마디 해보세요. 사람들 다 나를 쳐다보면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20살 때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집안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져서 근데 20살 때 제가 했던 첫 번째 알바가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문 배달을 하는데 초짜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주는데 이 자전거의 그 페달에 그 체인이 조금만 타면은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가다가 멈춰서 체인이 잘 껴있나 빠져있나 확인하고 다시 껴놓고 이런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고 가다가 체인이 빠지면 넘어지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이 막 이렇게 지저분해지거나 저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살 때입니다. 저희 그 동네에 있는 여고 앞을 지나가는데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여고 앞을 지나가는데 체인이 빠진 겁니다. 여고 앞이잖아요. 저는 20살이고 18, 19, 17 여학생들이잖아요.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지나가는데 하필 그 순간 체인이 빠진 겁니다. 자전거 쓰러지고 신문은 공중에 날리고 다 빵바닥에 쓰러지고 저는 철퍼덕 쓰러졌습니다. 아 이대로 예수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이대로 죽어야겠다. 가만히 있었으면, 여학생들 다 지나갈 때가 정말 가만히 있었으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때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인생인지,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 하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청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3년 전쯤에 우리 목회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이 청년 목회를 지금도 롱런하고 있는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4, 5년 전쯤에 청년 십계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되는 사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깨달음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부끄러움이었다.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하는 부끄러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할 때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존재에서 눈물 흘리는 증인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화면 보여주세요.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누구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 헤어지셨나요? 그래서 울으셨습니까? 저는 눈물이 없는 편입니다. 제가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그 방학식 앞두고 나면 이렇게 TV를 보여주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플란데스의 개를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보여주는데 반 아이들이 그 네로가 죽는데 다 우는데 저만 안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안 울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울지 않으셨어요?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났습니다. 저게 왜 슬프지? 저는 심파가 왜 슬프지? 저는 사실 그렇게 썩 그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제 아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간 사회에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별로 사람 사는 거에 대해서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희한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정말 울리고 싶으면 주의 손에 나를 손을 포개고, 이거 몇 번 부르면 저는 진짜 참을 수 없습니다. 진짜 정말 못 참습니다. 진짜 그러면 너무 예수님께 죄송해서 진짜 못 참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겠습니까? 떠나보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물론 울 수 있습니다. 갈수록 폭폭해지는 이 청년 현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자꾸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조국교회의 현실을 위해서, 자꾸만 청년들이 떠나는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 시험도 떨어지고 낙방하는 우리 청년들의 나의 현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나의 현실 답답해서 울 수 있으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예청 요청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거목이셨던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은 100세의 나이에 책을 쓰셨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책을 쓴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만 99세, 한국 나이로 100세에 책을 쓰셨습니다. 저 책에 보면 방지일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점점 더 노인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이 많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나이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른인 척하는 사람들, 눈물은 없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은 잃어버린 채 대접받으려는 사람만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있다라고 100세에 이 우리 교계의 거목이셨던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증인될 수 있습니까? 바로 눈물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증인 삼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울어야 할 때 자신의 부끄러움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제주도 이주의 열풍의 한 몫을 담당한 사람이 이효리 가수입니다. 그 JTBC의 손석희 앵커와 이효리 씨가 그 인터뷰한 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한 작년 6월쯤인가 이효리 씨가 이 손석희 앵커랑 인터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뭐 유한부 할머니 이야기, 제주의 삶, 뭐 환경 문제를 나누면서 이 손석희 앵커가 마지막으로 꿈이 있다면 뭐냐, 뭐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효리 씨가, 이분은 교회 안 다니잖아요. 불교인이죠. 근데 참 깊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혀지긴 싫다. 그러니까 이 손석희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거는 불가능한 욕심 아닙니까? 그때 이 이효리 씨가 한 말이 명언입니다. 가능한 것만 꿈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것도 꿈꿀 수 있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자금의 우리 20대, 30대의 청년들의 현실은 꿈꿀 수 없습니다. 꿈꾸는 건 사치라고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꿈꾸는 거 포기합니다. 당장에 취업 가능한 기술과 자격증을 따는 게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은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